네, 오늘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갖고 밝히 드러난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밝히 드러난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보통 때처럼 이렇게 그 챕터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좀 여러 성경의 부분들을 찾으면서 오늘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TV에서 하는 마술사 트릭 이런 거 좋아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거 보신 적은 있으시죠? 이렇게 뭐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동물이 나타나고 저는 어렸을 때 TV에서 하는 그 마술 쇼 이런 거 보는 거 참 좋아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니까요. 좋아했었는데 그런데 그 마술만큼 재미있는 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마술 트릭을 공개하는 게 또 있어요. 그때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서 했지? 저런 걸 어떻게 저렇게 숨길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비밀로 지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산업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죠. 또 그것을 빼오려고 산업 스파이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삼성 TV가 몇 년 전이지만 세계에서 제일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TV를 쇼에서 전시하려고 그랬던 그 TV를 누가 훔쳐갔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훔쳐가서 아직 공개도 되지 않았던 그 TV를 연구해버리면 몇 년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훔쳐간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어떨 때는 비밀을 위해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스파이들,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스파이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고문을 당하거나 전쟁 중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무엇인가 가리워져 있었던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때 참으로 어떤 희열이 느껴지기도 하고 막혀 있었던 무언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가리워진 것이 이렇게 거두어지면서 무언가 진실에 한 발 다가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수확의 기간에 주님께 어떤 것으로 감사를 드리십니까? 오늘 저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신비라는 단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얼마 전 그중 한 신비를 간단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와 있는 신비라는 단어들을 좀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비밀이 밝히 드러났는가 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진리인가 이런 것을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지만 피조물들에게 그 진리가 모두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영 시간에 따라 그 진리를 하나님은 밝혀주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가리신 진리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에도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제가 대표로 또한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아멘. 감추어진 지혜에 대한 부분 단어를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감추어진 진리,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은혜의 시대가 왔었을 때 열리게 된 그런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은 일곱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신비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2절, 3절,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8절,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거하고. 아멘. 9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성육신 되시기 전에 몇 차례 나타나신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게 된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강력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전해 내려온, 필사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존재하던, 그 말씀에 존재하던 하나님께서 그 실제로 그대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정말 신비입니다. 육체를 입으신 상태로 존재하신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제 생각에 하나님을 더욱 현실감 있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이해보다 너무 높은 것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교과서나 이런 데서 책에서 몇 장에 걸쳐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보다 많은 경우 실험을 내가 직접 해봄으로써 보고 느낌으로써 훨씬 더 강하게 그 이론이 나에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게 무슨 이야기지? 예수님 이전에 그렇게 생각하던 생각들이 좀 더 나에게 가까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하나님이 긍휼이 많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글에는 써있지만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어쩌면 긍휼보다 사랑보다 두려운 존재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 아니면 죽게 되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이 더 큰 부분이었고 가장 큰 부분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긍휼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한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읽었을 때 그렇게 어쩌면 구약 성도들은 읽어서 믿긴 하지만 진짜 마음속으로 피부로 와닿는 이해는 어쩌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라자로의 죽음을 보고 우시는 모습에서 목자 잃은 양태처럼 흩어진 민족을 보며 슬퍼하시는 모습에서 배고픈 5천명 이상의 사람들을 보시고 정말 측은한 마음에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에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눈높이로 보게 해주신 정말 놀라운 신비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에베소서 6장이었습니다. 정말 복음처럼 놀라운 신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복음의 신비에서 분명해집니다. 사탄은 메시아의 오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 그렇게도 방해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또 제가 성경으로 보는 역사를 통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 최초의 희생을 통해 아담과 이브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신 이후 또한 이브의 씨에서 난 자를 통한 이브에서 난 씨를 통한 구원이라는 원시 복음을 통해 그들이 자녀 가운데서 메시아의 탄생을 또한 초본부터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씨를 여자의 씨를 죽이고자 가인과 아벨의 형제간의 살인서부터 인류 역사를 통해 메시아의 혈통을 없애려 한 역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태어나신 예수님, 그 탄생을 막지 못한 사탄은 예수님이 철권으로 통치하는 메시아로서의 힘을 쓰려는 시기가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그 탄생을 막지 못한 사탄은 그 힘을 쓰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자신의 그 긴 역사의 어려움 속에서 마침내 거둬들인 그 승리에 취하여 기뻐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구원의 길을 위한 절대적 필요였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그렇기에 그 단 한 번 들이신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길을 부활과 함께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사탄은 알지 못했죠. 저는 사탄이 아마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처음 접했을 때 입이 턱 벌어져 땅이 진짜 입에 벌어져서 떨어지는, 그리고 등줄기에서는 아마 식은땀이 쫙 났을 그런 상황을 상상해 봅니다. 사탄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승리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 사건은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큰 승리였다라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것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이죠. 이전까지 사탄에게조차 감추어져 있었던 그 신비로 말입니다. 셋째 신비는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자 내에 내재하시는 그런 신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신다라는 것은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재, 그리고 구원받은 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영원토록 거하신다라는 것은 진정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도 중요한 진리요 사실이요 또 여태까지 그때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또한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능력 있게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없었던 성령님의 내주하심, 내재하심,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특성 중 하나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거하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비인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의 믿음의 힘을 드러나게도 하시고 그 드러난 힘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데 돕기도 하시고 그 힘을 전달받은 사람이 영향을 받도록 힘을 또한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많이 설교에서 언급했었던 D.L. 무디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원래 시카고에 계셨던 분인데 시카고의 한 길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로등 밑에 기대어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복음 전도자 무디는 그 남자에게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고 물어봅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그러자 그는 주먹을 들이내며 환한 목소리로 당신이래나 성경 쓰셔 라고 얘기를 합니다. Mind your own business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미안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 전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당신 일에나 신경 쓰라 그랬는데 That's my business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는 귀뚱으로 듣는 듯 귀찮다는 듯이 넘어갑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주 뒤에 무디 목사님이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집이 부서질 듯이 쾅쾅거리는 문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놀라서 불이 났는 줄 알고 뛰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몇 주 전 그 가로등 전봇대에서 소리치던 자신에게 그 남자가 거기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디 씨, 당신이 가로등 아래서 나에게 그 이상한 얘기를 한 후 나는 정말 한숨도 제대로 잔 적이 없습니다. 오늘 밤 도저히 정말 참지 못해서 이렇게 늦은 밤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는 구원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들어보면 어떤 파워, 힘을 그리고 그 파워의 전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마음을 무디 목사님에게 일으키신 힘, 그 안에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전달되는 그 복음의 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동요시키는 그런 힘, 구원을 받으려 달려오게 만드는 그 힘, 이러한 힘 뒤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넷째 의신비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한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교회 또한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그런 신비입니다. 아담을 통해 지구상의 인간사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도대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어떻게 진리에 이르게 될까 생각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게 허락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지고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과 사도들의 글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통한 진리가 도대체 어떻게 보존될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이용하셨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이용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정말 이전에는 잊지도 않았던 개념, 그런 존재로서의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이전에는 성전 혹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수많은 신전들이 있죠. 조각상들이 즐비해 있고 그 안에 뭐 신이라고 보이는 이야기하는 우상들이 즐비하고 또 희생, 제물 같은 것도 그 안에서 드리기도 하는 전형적인 종교 모임과 그 건물들을 종교하면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건물과 상관없이 교회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성도의 모임이라는 그 개념이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집에서들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이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를 보존하고 탐구하고 전하고 하는 그 귀한 사역을 교회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던 형식으로 말이죠. 그것은 신비였습니다. 다섯 번째의 신비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신비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신비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그 성품을 그대로 갖고 오신,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이 3장의 마지막 절인데 4장을 보시면 7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4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신비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영원전에서부터 후까지 존재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성품이 우리에게 더욱더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렇게 더욱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바라는 그러한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섯 번째의 신비는 휴거의 신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제가 또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가 죽기 전에 꼭 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 존재하지도 않았을 그러한 신비입니다. 당연히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감추어져 있었던 그러한 신비이죠. 디도서 2장 13절을 보면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가운데로 하늘로부터 공중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늘에 속하게 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그러한 신비입니다. 진정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소망입니까? 이것이 복된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고 이 복된 소망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의 우리 모습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정말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끄러운 그런 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이 신비는 미래에 올 임박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며 동시에 현재 우리의 모습에 경종을 울리는 현실에 대한 경고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료 상속자가 되는 그러한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서부터 12절인데 제가 몇 개 추려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을 보면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3장 6절에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아멘. 이에 대해서 이전에 간단하게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구원받은 이방인도 유대인과 더불어 하나님의 동료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동료 상속자가 되어 된다고 쓰여 있지 결코 유대인을 교회가 대신한다고 이야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지금까지 약속된 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분명히 미래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같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같이 공동상속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우리 이방인들의 몫이 분명히 있다라는 또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방인들에게는 선포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 왕국이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선포된다라는 것이죠. 이 신비의 진리와 약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 미래에 대한 소망과 또한 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될 이 일곱 가지 신비. 얼마 전 제가 체린이에게 휴대전화를, 셀폰을 이제 드디어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달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사줬습니다. 저는 지금껏 미뤄왔는데 요즘 세대에서는 제일 늦은 애 중에 하나더라고요. 반에서. 하여튼 셀폰 데이터를 사용하시죠.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아마 요즘에 보니까 9기가 정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체린이가 전화를 산 후에 밖에서 인터넷을 보며 데이터를 쓰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면서 이걸 보면 데이터 쓰냐? 저걸 보면 데이터를 쓰는 거냐? 아니냐? 이러면서 반복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쓰는 거냐? 안 쓰는 거냐? 그러다가 밖에서 인터넷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던 날이 있었는데 아유 이렇게 데이터를 엄청 쓰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있으면 한 달 끝나면 다시 9기가 다시 받으니까 괜찮아 써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데이터가 다시 리뉴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체리는 전화기를 처음 쓰면서 9기가가 아마 평생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해줬으니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데이터가 리뉴된다는 것이 지난 한 달간 체린이에게는 신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신비를 드러냈을 때 체린이에게 엄청난 평안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비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사실 이 신비를 알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비를 통해 세상 안에 살지만 진정한 평강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진리를 저에게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일곱 가지 신비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전히 완성된 복음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내재하시는 신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꼭 속해야만 할 지역교회, 그 교회의 신비. 교회에 속한 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성화와 관련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신비. 예수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데리고 가실 휴거의 신비. 마지막으로 유대인과 함께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공동상속자로서의 구원받은 이방인에 대한 신비.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 할 것들을 한번 이렇게 신비를 순서대로 제가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려져 있었던 신비.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밝히 드러난 놀라운 진리의 신비. 이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완성되어 이 숨겨진 진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주님은 이 모든 신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도 거짓이 아닙니다. 이 신비를 밝히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신비의 진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의 신비요 진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비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을 정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에 맞춰 기도하시거나 또 혹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